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9장, 10장 두 장은 예후라는 사람이 남북 이스라엘을 한번 그 우상 숭배했던 나라를 싹 정리하는 그런 아주 굉장한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왜 남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꺼번에 왕들이 다 죽으니까 왕이 없으면 그 당시에 정치적 공백기가 오잖아요. 근데 남쪽도 북쪽도 한꺼번에 왕이 다 죽고 왕가가 다 죽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있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예, 그런 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이죠. 그래서 역사를 통하여서 왜 나라가 망하고 또왜 나라가 흥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는 것은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주죠. 열왕기하 이 9장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때 족보를 하나 봤잖아요. 여러분 이 족보 있잖아요. 아람 옆에 지금 이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아합 있고 아내가 이세벨이고 아들이 요람이고 딸이 아달랴고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인데 아들이 여호람인데 이세벨 딸이랑 결혼을 해서 난 자식이 아하시하고 그 다음에 이 예후가 이제 심판의 도구로 하고 제가 이 족보를 그래도 잘 그려서 보여드리면 이해가 훨씬 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러면 이해가 쉽잖아요. 근데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꼭이 남북 왕조를 공부하고 역사를 알아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참 그쵸 이 역사를 우리가 꼭 알아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아닌데요. 역사를 알면 좋은 믿음의 삶을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으셔도 좀 보시고 아, 왜이 집안이 다 망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가? 그 시작이 사실 딱 요족보예요. 딱이 중심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고 오므리, 아합. 그러면서 남쪽도 우상 숭배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그런 뿌리가 아주 중요한 우상 숭배가 제일 흥황할 때가 저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는 거죠. 오늘 이 10장은 이 예후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 아합의 아들이 왕권을 이운 아들 말고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명이 있어요? 70명이에요. 그러면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한 여자가 70명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내가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아내도 많은 거죠. 이 70명의 자식들을 또이 사람이 뭐 했어요? 여기 보니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자식을 낳아서 70인데 70명을 특수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나라를 권력을 자기 자식들로 장악하겠다라는 의도죠. 그래서 못된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지금 아합이 그런 지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똑똑한 사람들에게 이 공부를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후가 아합이랑 이세벨이랑 그 아들을 죽이고 나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 중에 너희가 지금 키우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왕자 중에 제일 왕될 만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왕 세워서 나랑 한번 전쟁 한번 해보자.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들이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공부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지금 남북 이스라엘 왕들이 다저 예후한테 죽었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예후랑 싸워서 이기겠냐?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소식을 보내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참 무서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가 가리키는 그 왕자들 목을 다 베서 그거 다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야, 애들 목다 베어가지고요 예후한테 보냅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 인간 역사는 의리나 명분이나 다 필요 없어요. 자기 목숨 앞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 예후가 나타나기 전에는 왕자 가리키는 선생님들이잖아요. 아합의 집안에서 아주 녹을 먹고 뭐 잘 살고 편안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바뀌니까 줄을 여기 있으면은 자기네 족속의 집안이 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빨리 줄 바꿔서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가 아합 줄이 아니야. 이세벨 줄이 아니야. 지금은 예후야. 그리고 예후한테로 얼른 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왕자들을 그냥 다 목을 베버리는 일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세벨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예후 때문에 죽지만 결국은 누가 이세벨을 창밖으로 집어던집니까? 옆에서 시종들던 내식을 창밖으로 집어던지는 거예요. 공부했던 왕자들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늘 자기의 욕심과 출세와 욕망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기에 한 가닥 희망을 거는 것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세상의 공의, 선, 의 이런 거 아니에요. 정당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정권 쟁취예요. 정권이에요. 임금 되는 거예요. 지금을 대통령 되는 거예요. 정권 획득하는 거,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이 이럴 줄 몰랐어.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 아유 그거 다 우리가 순진해서 그런 거고 그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뭐 거기에는 관심도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지만 믿을 대상은 아니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줘야 될 대상들이에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그들이 그래도 바로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지 믿고 따를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막 줄을 서고 막 목숨 걸고 여기여야 돼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말고 그냥 국률이 여기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여기도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아합 집안은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후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이 양털 꺾는 집에 일어났는데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났어요. 이 아하시야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 이세벨의 사위죠, 사위. 유다 왕이지만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합 집안과 결혼했던,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형제들을 또 만났어요. 이 집안도 형제가 많아요. 몇 명이에요? 42명이에요. 어휴 잘 만났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굉장한 형제들을 예후가 다 정리를 하는 장면들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할 만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에요. 레갑 족속 여호나답. 이 사람은 성경 여러분 이렇게 줄을 쳐놓으세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분인데 귀한 사람이에요.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야베스 같은 분, 그 다음에 에녹 같은 분, 성경에 많이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짧은 이야기인데 정말 굵직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도 그런 분이에요. 이분들이 보면 역대상에 보면 그 갈렙의 후손인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을 성경에 다른 데서 어디를 찾아볼 수 있냐면 여러분 여기를 그대로 두고 예레미야 35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는 열왕기 하는 약 BC 840년경이면 예레미야 35장은 BC 한 605년경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때 만났던 레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족속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 35장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여기 보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이름들이 참 어렵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16절 한번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갈렙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갈렙의 아들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 이 사람의 집안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200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지금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포도주 마시지 않고 농사 짓지 않고 살았어요. 장막 짓지 않고 살았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농사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면서 살 때는 안정적으로 살길 소망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우상 숭배로부터 자기들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농사 짓지 않고 거주하지 않고 사는 거였어요. 즉 삶이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곤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 삶을 지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얘기하고 자식이 자식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200년의 역사가 쭉 흘러간 거예요. 예레미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레갑 족속의 요나답의 후예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지? 지금 아는 거예요. 지금 이 200년 전에도 보면 예후가 그 사람이랑 같이 마음을 합해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족속 얘기를 예레미야에 때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너희들 안 듣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야 이 집안 봐라. 요나답이 200년 전에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자자손손 지키고 있다. 자자손손 지키고 있다. 너희와 너무 비교가 되지 않냐. 이 자손 내 앞에서 영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35장에 가서. 굉장한 분들입니다. 아주 존경스럽고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그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시 이제 열왕기 하로 이렇게 10장으로 여러분 넘어오면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지금 예후가 만나면서 우리 같은 편 하자. 이러니 같은 편 하자. 내가 지금 아합 집안, 아시아 집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집안들, 내가 그 왕들 다 죽이고 지금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데 같이 하자. 이제 그런 거예요. 믿음의 동료를 얻고 같이 그 믿음의 싸움을 선하게 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후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후가 한 가지 또 한 번 큰 왕족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 중에서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바알 섬기는 사람들 다 모여라. 큰 잔치할 거다. 결국 사람들이니까 모이잖아요. 아합은 조금 섬겼는데 난 훨씬 많이 섬길 거야. 그러니까 이 아합을 잘랐다가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했던 사람이 아, 이 사람이 그냥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게 종교랑은 무관한 거구나. 그렇게 해서 마음 편안하게 지금 잔치하는 날 아주 잘 모였어요. 옷까지 준비해가지고 이제 입혀서 모였어요. 근데 그것이 예후가 이 아합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데 모여놓고 제사 지내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제 신당은 불살르고 또 그 신당 헐어서 변소 만들고 이제 막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해요. 굉장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최종 평가, 그러니까 예후에 대한 최종 마지막 기말고사 점수가 나오는데요.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금송아지 만든 죄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점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수준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디냐? 남북 이스라엘의 수준이 어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수준이 어디냐 했을 때 수준이 어디예요? 우상 숭배하는 수준. 그러니까 바닥. 예, 바닥. 바닥. 그럼 아합이 뭐 지금 예후가 뭐 한 거예요?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는 어땠어요? 금송아지는 그냥 뒀어요. 여러분 그럼 금송아지의 역할은 뭐였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이라는 두 곳에 왜 만든 거예요?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얘기입니다. 남쪽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중심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 거점이 있는 거예요. 딱 예루살렘 중심. 근데 북쪽에는 그게 없어요. 그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북쪽에 살아도 자꾸 남쪽에 내려가다 보면 마음이 정통성이 그렇지 우리는 정통성이 그래도 다윗에게 있지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그 자식들이 잘못해서 마음이 떠나서 만맞는 사람 열지파가 모아서 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자꾸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이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니까 성전을 다니다 보면 남쪽으로 자꾸 다니다 보면 마음이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나라의 존립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왕권이 불안한 거예요. 그거 막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두 곳에다가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금송아지화 형상화시켜서 여기서 섬기자. 안 내려가도 돼. 예루살렘 안 가도 돼 하고 했던 게 금송아지였어요. 지금 금송아지의 개념을 아시겠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왕조들이 우상을 타파했던 왕들은 많아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타파를 못해요. 왜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럼 그 금송아지는 뭐냐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는요, 자기 왕권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역할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건국 신화와 같은 거예요. 뿌리 같은 거였어요. 그걸 포기하고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어려운 얘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우상은 제거했는데 내 왕권을 지켜주는 금송아지는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거 포기하면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 왕 아니야라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어. 남쪽 유다가 정통성이 있는 거야. 이거 인정해야 되는 게 금송아지 없애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없애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우상 숭배하는 꼴은 못 보는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들의 잘못하고 이럴 때는 우리는 굉장히 냉정하게 질책을 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향하여서 보면서는 우리는 냉정하지 못할 때가 많죠. 정말로 남한테는 버려야 돼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은 못 버리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수준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전심이라는 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에 하나님이 만족을 하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은요. 지금 저게 제가 보면 10장에 있는 결론이 우상 숭배하고 그 밑에 있었던 남쪽,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 예후가 우상 숭배에서는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금송아지에 우상 숭배하는 그 선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수준은 전심으로 저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이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이 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상을 안 섬기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금송아지를 품에 끼고 있는 마음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금송아지인가?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뭔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금송아지가 뭔가? 그거 생각하고요. 그거 포기해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 하나씩 있을 거예요.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요. 뭐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아무튼 뭐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가 버려져야 전심으로 섬기는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도 어설프게 섬기면 그게 참 불편해요. 그렇죠? 어설프면 어설픈 거를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버려야 될 거 못 버리고 아직도 이게 두 개를 같이 잡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를 버려야 이게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자꾸 정말 발견하고 내려놓고 예후 같은 사람은 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고는 양쪽 왕을 다 죽이고 자식들 다 죽이고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자기 자신의 것 하나는 죽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마저 죽이기를 원하셨어요. 그거 마저 하나 포기하길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삶에 그 하나, 그 금송아지,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해 있는 금송아지, 그거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예후가 이거 참 잘했다. 그래서 몇 대를 보장해 주세요. 4대를 보장해 주세요. 그래서 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그 오므리 아합 왕조가 굉장히 길게 갔거든요. 한 45년 정도 갔는데 에후 집안이 120년 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여기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또 누가 또 전쟁을 일으켜요?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공격해요. 아람 왕 지금 10장 11장에 보면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지금 역사가 나오는데 이 공격을 해요. 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없어요. 참 평안이.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평안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도 평안하고 모든 관계도 평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나랑은 평안한데 주변과 안 평안하면 그거 50점이에요. 하나님이랑 평안하면 다 평안해야 돼요. 다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려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가는데 평안을 비로소 나누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평안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평안을 나누지 못해요. 아니,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고 선교적 기도가 나가고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가 돼야 평안하고 평안해야 예배도 되고요. 전도도 되고요. 관계도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1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평생 이렇게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참 잘하였는데 전심으로 섬기진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